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시대일수록 바른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다르게 우리 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나? 바른 교훈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주제가 뭐였냐면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 바른 교훈만큼이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2장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에게 합당한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 성도들은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쭉 봐왔죠. 그죠?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꼭 기억하고 가정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가정의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잘 지켜내고 살려내어야 한다. 이것이 자매,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핵심 중에 하나였죠. 오늘 이제 젊은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러분, 여기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서처럼 젊은 남자 성도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이와 같이 하되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예.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여러분, 젊은 남자 성도들의 제일 보편적인 약점, 그게 뭡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충동에 의해서 성급하고 또 경솔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젊은 세대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경험이 많이 쌓이고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다 거치고 나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충동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기가 좋은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정한 충동이 딱 바깥으로부터 오면 잘못하면 성급하고 경솔하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답게 바른 교훈과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답게 성도인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갖는 한계들을 일정한 정도로 극복해내면서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바른, 딱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사유를 가지고 건강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경솔하거나 혹은 성급하지 않도록 충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폭발시키지 않도록 신중하도록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 형제들은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절대로 성격을 폭발시키고 경솔하고 또 무례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성급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귀를 딱 열어서 아내가 하는 말,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마음들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경륜이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다운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디도를 향해서, 지도자인 디도를 향해서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젊은이 남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본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저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신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일정한 정도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지도자들은 당연히 나도 너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다 하는 말로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고 더 높은 기준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약간은 두렵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떤 일에 본이 되어야 하나, 지도자들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을 잘 양육해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본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젊은 남자 성도들을 잘 길러내고 신중하게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지도자들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의 본을 보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꾼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서울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서 1대 우리 홍정길 목사님과 2대 이철 목사님까지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모델이 되고 한국 교회가 남소를 볼 때 저렇게 말씀에 충실하게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조국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기준이 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그 두 분 목사님 세대의 중요한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섬기는 이 기간과 다음에 오시는 목회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서 좋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헌신된 평신도들을 배출해서 조국 교회의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남서울이 해야 될 저희 시기의 중요한 부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야 된다. 목회자들을 잘 길러내고 성도들을 잘 길러서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가는 곳마다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남서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람을 길러내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일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교훈과, 제대로 된 교훈과 행실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 선생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실이 부정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바른 선생과 바른 교회가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려면 바른 교훈과 바른 본, 행실이 합쳐져서 가르쳐줘야 사람이 건강하게 길러진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조화를 가져야 그때 비로소 건강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길러져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과 본으로, 바른 가르침과 선한 일의 본으로 사람들을 길러낼 때 사람이 건강하게 길러지고 그렇게 길러져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기르는 중요한 일에 선한 일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를 보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일 강력한 교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제가 대학에 처음 딱 올라와서 저의 그 모교회 같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도 저 형들처럼, 나도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에 처음 그런 기도했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별난 사람들도 참 많고 마음 다칠 일도 무수하게 많았는데 그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형들을 보면서 누나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믿고 싶어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본을 보는 것이죠. 그죠? 선한 일의 본이 되라. 특별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선한 일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즐겨하고 그런 일이 삶의 습관이 되고 방식이 되는 그런 일에,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건강한 사람들이 길러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장점이 많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습관적으로 자주 너희들이 목회를 해서 사람을 기를 때 어떤 사람을 기르고 싶으냐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르면 된다. 장점이, 우리 권사님들 안에도 약점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래도 다수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훌륭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건강한 선한 일의 본이 될 만한 건강한 분들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세대에 그 일이 약해져서 선배들 때는 이랬는데 하고 말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많은 본들이 주변에 있게 되도록, 그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참, 저도 너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죄송해요. 좋은 본이 되어야 하고 좋은 본이 필요한데 많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세월을 살면 살수록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기준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꼭 그 기준을 따라 살아내고 싶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한 일의 본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사람을 기르는 젊은 좋은 성도들을 기르기를 원하는 디도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길러내는데 특별히 젊은 좋은 성도들이 길러져야 하는데 오늘 이 바른 교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동기, 내용, 방법이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하는데 바른 교훈에 근거한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바른 교훈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 하반절부터 보면 교훈을 가르칠 때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첫 번째 바른 교훈의 특징은 부패하지 않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더러운 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동기가 정말 그 회중들의 영적인 변화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와 복음의 부요를 제대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부패하지 않은 더러운 이덕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순전한 진리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이게 바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이 진리를 전할 때 자세가 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단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단정하다는 것을 조금만 풀어보면 진정성이 있는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경외함이 묻은 경외함들이 묻어있는 경건한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도 귀한 진리를 가볍게 다루면 사람들은 그 진리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자꾸 잊게 되는데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진정성이 담겨 있는 진지함과 경외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설교할 때 진지함은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너무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남아있지요. 그런 건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진지한 진정성이라는 것이 침울함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기쁨과 행복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내면 속에서부터 바른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희락과 감격이 우리의 영혼 속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다 할 때 그게 지루하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 안에 진지하지만 정말 영혼들의 중심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루함이나 우울함이 아니라 경건한 바른 진정성이 담겨있는 진지함으로 진리가 다루어져서 듣는 사람들이 이 일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 순전함이 있어서 책망할 거리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모든 시대에 지역과 시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때 동일한 고백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귀한 진리에 순전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순수하고 순전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 할 때 내용의 순전함, 이게 너무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바른 진리, 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딱 올 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들을 때 끝없이 끝없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무수한 일들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그렇게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요와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도록 그런 내용을 바르게 담아야 바른 교훈의 특징이 묻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진리는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 그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 영생이 얼마나 참되고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알도록,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도와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동기가 순수하고 내용이 건전하고 전하는 자세와 방법이 그 메시지에 합당한 단정한 모양으로 전해져야 이게 바른 교훈이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왜 이렇게 선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하고 바른 교훈으로 본을 끼쳐야 하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8절 중반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성도로 세상을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등잔 위에 있는 이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처럼,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우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우리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늘 주목을 받다가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그 주목을 받다가 깨달아서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두 부류로 통해서 일부가 돌아오고 일부가 대적하면서 끝없는 고난과 핍박들을 교회는 반복해서 겪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바르고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삶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을 그만둘 뿐 아니라 부끄러워하도록, 여러분들을 본받고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의 본이 되고 바른 교훈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조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복이 얼마나 넘쳐나고 부요하고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물과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부적절한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인인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충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다 고백하고도 모자라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너무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설하는 그런 기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너무나 많은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회개로 달려가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감사와 고백들이 묻어나고 그런 것 다음에 그 무수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은혜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자격함이 많이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대적하기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게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종들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는 종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시대의 종들은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들이에요. 종들이 대부분의 노역과 고역을 다 감당하면서 로마 사회가 지탱되는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은 종들이 주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이 종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 회사를 일을 하고 피고용인으로 삶을 살 때 그런 피고용인의 삶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일터에서 고용되어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울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본문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 조국 교회나 사회가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는 내전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건강한 직업윤리라는 것이 뭔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에 너무 쉽게 쓱 다가갔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직업윤리가 뭔가가 건강하게 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밑에서 살 때는 열심히 일하면 그 침략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윤리가 어그러지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건강한 성도들의 직업윤리가 조국 사회 구석구석에 좀 흘러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8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종들에게 네 가지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입니다. 그죠?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앞에서는 순종하는 채 하는데 주인을 공경하는 채 하는데 뒤로 돌아서서 험담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훔치지 말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넷째로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순종은 마치 열등하고 하등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 보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보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밖에 없고 내가 제일 중요했던 그 삶을 넘어서서 나에게 정말 참 주인이 생긴 중요한 표시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일관성 있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된 표시가 여러분의 삶에 부모를 대할 때 드러나고 여러분을 고용한 일터의 고용주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참 어리석은 사회인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잘못된 짓을 해서 돈을 벌었겠지 이렇게 만드는 참 파괴적인 논리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억지로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주인이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표시를 그 주인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복종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므로 기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을 공경한다 하는 개념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공경하지 않고 조금만 수틀리면 나쁜 말 막 쏟아내는 참 험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 선을 좀 그어놓고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주를 그냥 월급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인 줄 신뢰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볼 때 흡족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말을 앞에서는 잘 순종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 나쁜 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않아야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아내도록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종인데 그렇게 나쁜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종들에게 말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훔치지 말라. 주인의 것인데 내 것처럼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주인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러면서 내가 설득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주인의 소유를 절대로 탐하거나 도둑질하는 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무 시간에 힘써서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잘 섬기고 그런 깨를 부리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적당히 때우는 거 그거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교육을 하면서 독일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게 돼요. 나라도 없었던 그 불쌍한 땅에 마틴 루트를 비롯한 무수한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독일 자체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아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독일 하면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이라고 할 때, 그 흐름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로부터 독일의 민족성을 바꾸어내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식민지를 거치고 내전을 거치면서 아무도 믿으려고 들지 않고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 조국 땅에 건강한 직업 윤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어라. 절대로 눈가림만 해서 살지 말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 두 개가 쌓이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하는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것 같다. 물론 그러고도 또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움들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 앞에서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움들이 드러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약아서 손해보지 않고 제 것을 잘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믿는 이 미련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나라의 비리가 많이 드러났을 때, 그때 그 비리에 연루된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셨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이셨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회자들이었는데, 비리와 연루되어서 비난을 받았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정통적이고 아주 복음적인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이익에 너무 민감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랫동안 반복해왔어요. 이제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바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 드러나야 할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면, 종들이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절에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고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이 6절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이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각 연령에 맞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말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세 번이나 이유가 나왔는데, 그 이유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종들이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누가? 종이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줄 때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종들은 주목도 안 했을 거예요. 세상은 왕들과 영웅과 호글과 장군과 성공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밖에 주목하지 않을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 하나가 그렇게 살기 시작해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빛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석들이 보석함에 들어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빛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보석의 함에 들어있던 보석들을 쭉 진열 때 진열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진열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보석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로움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게 빛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진열해서 보석들을 쫙 진열해서 그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이 그대로 다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 하나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을 쫙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그게 합당하게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행동 하나, 여러분이 소비를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사사로워 보이는 그 일들에 성도다움이 묻어나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보석이 쫙 진열되어서 가치로움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서 빛나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만 하나 초점을 맞춰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성도다움에 합당하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에만 초점을 딱 좀 맞춰보면 사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핵심은 사랑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전부 계산해서 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고 살았는데,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 땅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우는 거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희생하는, 내어주고 비우는 사랑의 핵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어줄 때 비로소 자신을 얻게 되는, 세상은 자기를 주장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참된 자기가 되고 비로소 바른 사랑과 합당한 삶을 행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좁게는 가정에서, 조금 더 넓게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내진 일터에서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를 비워서 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줘서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얻게 되는 그런 제대로 된 바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이 사라져서 조국 사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조국 사회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세워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